지난 몇 개월 동안 저희가 금요일 저녁에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지은 내가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서른 가지 이유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을 제가 한 주에 두 개 정도 이렇게 에피소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돼서 이번 금요일이 되면 그 서른 개 에피소드를 이제 다 마무리 이제 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파이퍼 목사님도 이제 침례교회 이제 목사님이신데 침례교회가 어떠한 교회다 하는 거를 뭐 미국 사람 그런 파이퍼의 목소리를 통해서 또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아 이게 전 세계 이런 거 침례 성도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잘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 금요일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본인이 얻게 된 기쁨 그 기쁨을 자기 목숨을 희생해가면서까지 온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마무리했다 이런 놀라운 그런 이야기를 파이퍼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됐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기쁨을 전달해 주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원래 요한복음 강의에 그 순서에 따르면 원래 6장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14장 말씀으로 이렇게 좀 변경을 했습니다. 좀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지난 5개월 이상 코로나19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영과 육이 피폐한 가운데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좌파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틀을 깨고 파퓰리즘 이런 정책을 사용해서 국가를 거의 파멸 상태로 지금 몰고 가고 있어요. 정말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 이거 뉴스 듣고 이러다 보면 기쁨이 하나도 생기질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을 했어요. 이게 법에 따라서 변사체는 반드시 시체 부검을 하고 원인 등을 가려내야 하는데 그렇게 이제 하질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노무현, 노회찬 등 좌익 인사들은 국면 전환을 위해서 자살이라고 한 무리수를 택할 정도로 그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자기들 그 사상에 심취가 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 자살이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큽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자살이 미화가 될 수 있고 이건 위인을 만들어버리니까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자살로 끝내면 된다는 나쁜 인식을 사람들에게 이제 심어주기 때문에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벌을 받아야 될 땐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사회 지도자에서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관례가 돼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너무나 악한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문제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좌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경도되어 있고 위선과 속임수의 그 선전선동으로 무지한 국민들을 낭떠러지로 지금 이끄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사회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교계의 목사들에게도 이러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서면은 성경의 모든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조직신학의 관점에서 모든 걸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그런 거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이 길은 마귀가 좋아하는 길이니까 피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교회 목사가 돼서 강단에 서면은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회의 인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화론이 안 된다고 하는 거, 인본주의가 안 된다는 거,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안 된다는 거, 동성애 낙태가 안 된다는 거, 차별금지법 제정이 안 된다는 이런 모든 것들을 조목조목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자리에서 선포해야 될 것 같은 책임이 이 목사들에게 있는데 지나는 20년, 30년 동안 이와 같은 일들을 교회가 게을리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회가 어려움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됐어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국가의 정책 기반자들,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런 사람들이 아예 그냥 교회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정부가 공지사항을 내렸습니다. 교회에 공예배 제외하고는 모든 소모임을 갖지 말고 교회 안에서 식사하지 말고 심지어 QR코드를 사용해서 예배 참석자 명단을 제시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헌법에 규정된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명백히 위반하는 겁니다. 이건 하위법이에요. 저 위에 큰 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종교와 양심의 자유. 이것이 대한민국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이미 헌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정세균 국무총리실에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물었냐? 공무원들은 소모임 안 갔느냐? 군의 식당에서 식사 안 하느냐? QR카드 사용해서 출퇴근 명부 작성하고 있느냐? 지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좌익 세력들이 기독교를 말 그대로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런 이런 괴이한 일들이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땅에서 계속 생기다 보니 정말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무겁고 말 그대로 요새 말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스트레스 쌓이니까 어때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특히 저 개인의 경우 지난 5년 이상을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시간을 낼 수 있는 모든 날 모든 시간을 다 들여서 성경 교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끝이 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끝이 나질 않습니다.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뭘 하나 교정을 하면은 막 떨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한 글자라도 이게 틀리면은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일을 할 때 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게 빨리 끝이 나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건강의 문제도 있고 가정을 돌봐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교회를 돈보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요새는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버거운 그런 날들이 많이 내게 생기고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버겁다 할 정도로 여러 가지 그런 스트레스가 이제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준비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기쁨을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기쁨이 무언가를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저 근본부터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내가 다시 온다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이제 1절에서 3절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배경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즘 제 손녀가 이제 미국에서 여기 와서 이제 같이 집에 지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바이블 스토리를 읽어달라고 이렇게 가서 이제 영어책을 갖고 와요. 아, 근데 얘는 그냥 매일 영어책 그 읽어달라는 게 뭘 읽냐. 요셉하고 마리아가 애기 낳았을 거, 예수님 읽는 거, 그것만 읽어달라는 거, 그것만. 그래서 다 읽고 나면 또 읽으라는 거, 그거를 또 읽고, 내일도 또 읽고, 모레도 또 읽고, 요셉하고 마리아 그 얘기만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 얘기가 이제 되면서 제가 이번 8월에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좀 한번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무슨 그런 영화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정말 그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가 무언가를 이번 8월에 한번 좀 전달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손녀를 위해서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30년 사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셨어요. 그 3년 반 공생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12명의 제자들이 나타났어요. 이 12명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해 주셔서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굳건하게 믿고 또 예수님이 나가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해라, 천년왕국의 복음, 메시아 왕국의 복음, 그리스도의 왕국의 복음, 이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모든 대언자들이 줄기차게 외쳐왔던 그 왕국의 복음, 그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해서 열심히 선포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3년쯤 지나면서 자기들의 메시아로 여기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시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아, 지금 왕국을 선포하라 그래서 3년 반 동안 막 왕국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시더니 이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운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니 그러고 나서 21절에 가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제자들에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입니다. 왕국의 복음을 선포해서 메시아 왕국이 이때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 열두 왕좌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더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게 제자들이 참으로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6개월이 이제 흘러갔는데 드디어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이 날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오게 된 겁니다. 마지막 만찬하는 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읽었는데 그 마지막 만찬하는 그 날 모든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상하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온다. 이게 정말 엄청난 미스테리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어요. 왕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만찬을 하시더니 갑자기 내가 어디로 간다 그러더니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하니까 너는 거기 올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어째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를 포함해서 거기 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앞이 아마 캄캄해졌을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고 하는데 거기 가는 데는 사람은 따라갈 수 없는 데라고 하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 삶의 소망이 사라졌어요. 삶의 모든 목표가 사라졌어요. 그 충격이 엄청났을 거예요. 그 충격이 엄청났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세요? 모든 기쁨이 다 사라지게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정신 올바라 갖고 있는 사람들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데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때 기쁨이 사라지게 됐을 그 형편과 지금 비교해보면 그래도 우리는 나은 상태에 있어요. 예배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 열두 제자의 그 상황보다 우리가 더 나은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그 당시에 그 열두 제자, 그 제자들과 비교하면 우리의 상황이 아직도 훨씬 더 좋은 상태에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릴 자유가 있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 아, 그래서 목숨을 내놓는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38절에 또 뭐라고 또 얘기하냐. 내가 나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놓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게 정말 마지막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하는데 가서 거의 맨 끝에 가서는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 차고 기쁨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됐어요. 근데 이게 베드로에게만 해당이 된 게 아니고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그 자리에 남아있던 나머지 열한 제자 모두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바로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간파하시고 14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어라. 멋있죠, 여러분? 그렇죠?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 보니까 베드로 너를 보니까 여기 있는 나머지 열 제자 모두를 보니까 기쁨이 지금 하나도 없고 그냥 근심 가운데 이렇게 쌓여 있는데 내가 너에게 진실을 하나 이야기해 주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고통의 때 근심받는 때 기쁨이 하나도 없는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어라.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렇죠? 좌익들이 무슨 짓을 한다 해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 상황이 어떻게 변한데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지난주 금요일날 가서 보니까 파이퍼 목사님이 믿음이란 뭐냐, 우리 믿음의 대상을 기뻐하면서 끌어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내 구원자십니다 기뻐하 끌어안는 게 그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끌어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포옹하면서 끌어안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과 핍박과 환난의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누구를 믿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잠에서 깨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걸 가지고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음식을 먹었어요. 독극물이 전혀 없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 음식을 먹은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줄이 끊어지지 않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다 탄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전철을 타고 사고가 나지 않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생활하고 지금 여러분 여기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의자가 무너져 내려앉지 않으리란 믿음이서 지금 여러분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물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이거 없이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그 사물에 대한 믿음 말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물 말고 어떤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믿음이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를 믿고 있어요. 자기의 출신 성분, 자기의 주변 환경, 자기의 지위, 학식, 명예, 특별히 돈, 이걸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으면 하나님 믿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많으면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이상의 무엇인가를 다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모든 거, 이런 사물이나 아니면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이런 모든 거는 다 얼마 있으면 없어지는 거다. 서울시장 한번 봐라. 부산시장 한번 보라는 거예요. 충남지사 한번 보라는 거예요. 미투 사건 한번 생기니까 그 모든 지위 이런 모든 거 다 없어져 버려요. 이상하게도 또 누가 있어요. 울산시장 이제 없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 이제 경기도시장도 이제 어떻게 이제 될 거고 또 누가 있어요. 경남 도지사장 가는 사람도 이제 없어지게 될 거고 다 선거부정인 이런 거 해갖고 지위가 다 이렇게 올라갔지만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사라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런 것들 조금 있으면 50년, 100년 지나면 다 없어지게 될 것들 이런 거에 믿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냥 여러분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이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믿어요. 우주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어떻게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파워를 가진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가 파워의 하나님, 우리의 죽은 몸, 우리 아버지의 죽은 몸, 우리 어머니의 죽은 몸을 좀 무덤에서 들어 올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수 있는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또 믿냐?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네로, 스탈린, 히틀러, 김일성, 시진핑 같은 저런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원하실 땐 세우세요. 이승만, 박정희, 조지 워싱턴, 윈스턴 처칠, 로널드 레이건, 트럼프 같이 좋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이 땅에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고 사람을 이렇게 억누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역사, 열왕기상, 열왕기하, 사무엘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우리가 가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신정정치를 하던 그런 백성들 가운데 그 지리자들의 대다수가 나쁜 놈들이에요. 여러분, 왕들이 한 40명이 있었는데 몇 명 빼고는 말 그대로 진짜 다 나쁜 놈들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민이 가지고 있던 왕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나라의 이런 통치자 이런 가운데 악한 자가 나타난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로 몇백 킬로미터 포로 생활 가는 그런 악한 일들로 생기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지난 2000년 동안 온 세상에 국가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악한 일도 당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선민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200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되니까 1948년 5월에 저 이스라엘 땅으로 저들을 다시 하나님이 갖다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승만, 박정희 같은 위대한 사람들 사용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기독교가 흥황한 그런 국가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여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본분, 의무를 잃어버리고 번영시나 교회에 다니면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뭐냐, 한마디로 구약시대에 나오는 바알 숭배하는 거예요. 아세라 숭배하는 겁니다. 풍요의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니까 좌익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국가를 파괴하고 법치를 파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 왜 이런 악한 자들이 등장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호소합니다. 하나님, 살기가 어렵습니다.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베드로같이 나머지 10명의 제자같이 말 그대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이제 죽는다고 얘기하고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거기도 못 오게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환난의 때 정신을 차리고 땅의 것에 신경을 쓰지 말고 이 땅이 어떻게 변하든지 땅이 어떻게 변하든지 너에게 있는 확실한 그 소망,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땅에다가 눈을 자꾸 이렇게 향하지 말고 저 위를 들어 하늘을 자꾸 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구한 소망, 영원 무궁토록 사는 그런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거 이걸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모든 것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 이 어렵고 힘든 때 여기 가서 보니까 근심하지 말라, 환난의 때가 오고 있잖아요. 이러한 때 정말 우리가 어떤 것 믿고 있는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어떤 것에 소망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땅은 여러분 잠시 후에 없어지게 됩니다. 제 나이가 60이에요 살면 이제 얼마를 더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없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그런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 성경 교정도 끝나고 뭐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출간도 하고 교회에 이제 해야 될 그런 여태까지 하지 못한 그런 일들도 하고 가족도 돌보고 이제 좀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세상 무시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무시하고 살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같이 뉴스 봐야 됩니다. 최소한 제목이라도 봐야 돼요. 도대체 어떤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아야 우리 아이들과 함께 교회가 제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맨 끝에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하늘나라가 내 본향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꼭 가지고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과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절대적인 믿음이다. 자,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나를 믿어라,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가는데 너는 올 수 없다. 그러더니 갑자기 뭐라 그래요? 나를 좀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따라올 수는 없지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아름다운 이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 2절, 14장 2절에서 이제 3절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내용은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결혼 풍습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알지 못하면 왜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가 내가 너에게 설명해 주겠다 하고 예수님이 결혼식 풍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그 이유를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지금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약속, 결혼 풍습 이런 게 뭔지 이거 그대로 읽으면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온다 그러는 거는 이렇게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내용이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하고 우리 지금 21세기에 사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의 결혼 풍습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결혼 풍습을 이해를 해야 이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필요한 거구나,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거구나, 이래서 다시 오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에는 몇 단계가 있어요. 결혼이 그냥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몇 단계가 있어요. 적어도 1년 정도가 돼야 결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보통 정혼이라고 불러요. 정혼, 약혼이 아니라 정혼입니다. 정혼. 정혼은 뭐 하는 거냐? 결혼 계약을 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결혼 계약은 신랑이 될 사람이 주도해서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이 이루어지려면 신랑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될 사람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신부가 될 사람의 집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의 아버지를 만나서 협상을 해야 돼요. 얼마의 지참금을 주면 저 딸을 제가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지참금을 신부의 아버지하고 같이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면 되겠다 우리 얘기하면 그러면 그 달라는 그 돈을 다 주고 그리고 신부를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남자 형제님들 다 공짜로 아내들을 얻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 당시에는 신부를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돈을 주고. 돈 없는 사람은 결혼도 못했어요. 돈을 주고 이제 그 신부를 사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동의하고 지참금을 지불하면 그러면 결혼 계약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둘 다가 지금 처녀가 이게 총각인데 결혼 계약이 확립이나 이날부터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또 그 순간부터 처녀는 자기 남편만을 위해 구분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결혼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혼이 되는 거예요. 아직 육체적인 그런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미 결혼이 된 거예요. 이 정혼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가 없어요. 맞이하게 되면 이혼한 여자하고 사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 계약이 확립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가 포도즙을 서로 이제 마셨습니다. 포도즙을. 자, 결혼계약이 이제 확립이 되면 신랑이 어떻게 해야 되냐. 신부의 집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신부와 떨어져 지내면서 어느 정도 떨어져 지내느냐. 약 1년 정도를 떨어져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이 기간에 신부는 결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신랑은 신부를 이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면 같이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지금 신랑이 신부와 같이 살 처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가서 처소를 예비하는 거예요. 처소를 예비하는 거. 그래서 신부와 떨어져서 약 1년 정도를 보낸 뒤에 신랑은 자기와 함께 살기 위해서 신부를 이제 데리러 가는 거예요. 대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런 일은 밤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신랑이 가고 신랑의 들러리가 가고 많은 동행자들이 이제 가면서 그래서 횃불을 들고 밤에 그러선 이제 신부의 집을 향해서 가면서 신부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오고 있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신랑이 온다. 보라, 신랑이 온다 하고 외치면은 그 외치는 소리가 계속해서 전달이 돼서 누구의 집에까지 도달하는 거냐. 신부의 집에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미리. 그 도달하면 신부가 그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 친구들, 들러리들 다 데리고 이제 신랑이 오기만 하면 이제 같이 신랑의 집으로 갈 그런 준비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랑과 그의 동행자들이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 만난 이후에 신랑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은 그 집에 결혼식을 위해서 마련했던 모든 것들이 있고 많은 축하객들이 이제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혼식 준비위원들이 혼인방이라 불리는 방으로 이들을 이제 데리고 가요. 이렇게 돼서 신랑의 친구들과 신부의 친구들이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신랑과 신부가 단둘이 그 방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결혼한 이후에 처음으로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면서 1년 전에 결혼 계약으로 확립한 결혼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혼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지난 1년 동안도 결혼 생활을 한 거예요. 아직 육체적인 그런 관계는 갖지 않았지만 이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입니다. 이렇게 결혼이 완성된 이후에 신랑은 혼인반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결혼식 준비위원들에게 우리의 결혼이 완성이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알리고 나서 우리가 한 몸이 됐습니다 이렇게 알리고 나서는 그리고 7일 동안 그 혼인방에 들어가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 7일 동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축하연을 베풀고 막 이렇게 기쁨의 그런 이러한 그 이 모임을 이제 갖게 되죠. 그리고 7일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나와서 모든 사람에게 소개하는 이런 일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결혼식이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결혼 풍습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라고 한 사실 여러분 아시죠? 예.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다. 남편과 아내.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유대인 신랑이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 신부의 집까지 여행을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주도적으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하늘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 자기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 있는 이 땅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뭐예요? 초림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뭐하러 내려오셨어요? 결혼하러 내려오신 거예요. 결혼. 결혼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혼하려고 내려온 거예요. 정혼. 맞죠? 네, 정혼하러 내려오셨어요. 자, 이래서 유대인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서 결혼 계약을 확립함으로 신부를 얻은 것 같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계약, 언약을 확립함으로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얻고자 했습니다. 이 언약이 뭐냐?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장소인데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뭘로 바꿔주세요? 주님의 만찬으로 바꿔주시잖아요. 만찬으로 바꿔주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보면 포도즙이 담긴 이런 잔을 예수님이 집으시고 감사를 드리신 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다. 여러분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유대인 이 신랑과 신부가 포도즙 잔을 가지고 결혼 계약이 확립이 됐습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마시면서 그거를 확인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새 상속 언약이라는 걸 세워주시면서 내가 이제부터 너희와 정혼을 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새 상속 언약이 뭐예요? 그게 신약이에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신약 뉴 테스터먼트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신약 시대를 여신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 유대인 신랑이 정혼 시대를 연 거 아니에요. 정혼의 시대 1년 정도 되는 그 정혼의 시대를 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새로운 신약 시대를 여신 거예요. 자, 유대인 신랑이 신부를 그냥 얻을 수가 없었다 그래요. 지출금 이 뭔가 돈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이거 마찬가지 우리 주님도 신부인 교회를 얻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셔야 돼요. 값. 그래서 그분께서 지불하신 결혼 지참금이 뭐냐? 자신의 생명이 담긴 보배로운 피예요. 이 피를 지참금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신부를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제 20절 가서 보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사도 바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거저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거저받아요. 왜? 너무 귀중한 거기 때문에 돈을 주고 지식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너무나 귀중한 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시지만 하나님 측에서는 이 세상에 이 우주 공간에 가장 귀한 것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려서 이와 같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결혼 언약이 확립되면 유대인 그 신부는 오직 자기의 신랑만을 위해 구별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었듯이 주님의 신부인 교회 역시 새 언약을 통해 구분이 되어 우리는 이제부터 누구만을 위한 존재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만을 위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다. 자, 유대인 신랑이 결혼 계약을 맺은 지 계약이 확립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잔을 취해 신부와 함께 포도즙을 마셨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확립하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했어요? 주의 만찬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주의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즙을 우리가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오 우리가 그 신랑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신부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 신랑과 신부 사이의 결혼 계약이 확립이 된 이후에 서로 일정 기간 떨어져 있었던 것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 이 교회도 지난 2000년 동안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떨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 교회에 속한 성도는 지금 이 시간에 신랑과 떨어져 지내는 이와 같은 기간을 지금 살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신랑이 어떤 일을 해야 돼? 이 떨어져 있는 기간에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와서 같이 거할 맨션, 그렇죠? 거할 때 처소를 지금 마련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여기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예비가 다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의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누구를 데리고 와야 돼요? 신부를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신부가 자기 신랑이 언제 온지 몰랐던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역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유대인 신부에게 언제라도 신랑이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언제든지 교회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재림에 임박한 그와 같은 징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날짜를 모릅니다, 여러분. 유대인 그 신부가 신랑이 언제 오는지 날짜를 몰라요. 다만 이게 되어가는 그런 징조를 보고 신랑이 올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만 날짜는 모르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징조를 보면 오실 때가 되고 있구나. 처소가 거기가 다 예비가 되고 있구나. 오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신부가 신랑을 만난 뒤에 자기 집을 떠나 신랑의 아버지 집으로 간 것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교회 역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임하시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몸이 홀연히 변화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 만찬에 들어가기 위해서 휴거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휴거를 받아요. 휴거를 받아서 어떻게 곧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게 되고, 그래서 그 위에서 7년 동안, 그렇죠, 혼인 만찬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가운데 이 땅에는 엄청난 규모의 대규모의 환란이 임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7일 동안 이 모든 연애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신랑이 드디어 신부를 데리고 나와서 모든 사람에게 소개하듯이 7년 동안의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신부를 보여주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재림과 휴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4장 그냥 2절 3절 읽으면 아 예수님이 그냥 갔다가 다시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내용은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기 있다가 문을 나가시려면 여러분이 꼭 대답하셔야 돼요. 자, 신랑이 결혼을 다 완성하려면 신부의 집에 몇 번 와야 됩니까? 이렇게 제가 했어요. 몇 번? 두 번 와야 되는 거예요. 몇 번 와야 돼요? 두 번 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뭐 하러 와야 돼요? 정혼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정혼. 그러다 보면 다시 갔다가 처소가 예비가 되면 또 왜 오는 거예요? 신부를 이제 데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영원토록 살려고. 그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번 오셔야 돼요? 두 번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삼아주셨으니까 첫 번째는 왜 오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새 상속 언약의 피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청혼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한 번 오신 거예요. 이제 가셨단 말이에요. 뭐하러 가셨어요? 함께 살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가신 거예요. 자, 처소가 다 마련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림하셔야 되고 재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서 나타난 예수님이 반드시 두 번 오셔야 되는, 메시아가 반드시 두 번 오셔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결혼 풍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배울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은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그런 밤이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일이 잘 되고 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한 게 그냥 수많은 사람이 쫓아다니고 이제 왕국이 곧 임하겠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 가면 12자리가 있고 거기 가서 내가 한 자리를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예수님이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이 지금 죽는다고 하시더니 드디어 죽는다고 하시는 거야. 죽는다고.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열두 제자들에게 인생에서 정말 가장 견디기 힘든 그런 밤이었어요. 기쁨이 다 사라졌어요. 근심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상태를 파악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 이야기하고는 나를 믿는 거 얘기하면서 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있지 않냐. 그 풍습에 따라 내가 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처소를 예비해야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수 있다. 다시 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혼한 뒤에 신랑이 집으로 갔다가 다시 와야 결혼이 마무리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거,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이야기해 주겠다. 신랑으로 내가 지금 왔다가 모든 결혼 계약이 이제 완성을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다시 부활 승천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와야 이 모든 결혼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계획을 믿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다. 내가 갔다가 다시 와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다. 다시 말해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뒤 승천했다가 가서 처소를 만들고 다시 와야 신부인 너희들에게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이 오는 거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면서 나를 믿으라고 베드로와 그 있는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떠나 있는 동안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며 여기 이 땅에서 하루하루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가장 중요한 걸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16장 가서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제자들을 안심을 시키고 나서 16장 가서 보시면 26절에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 다락방에서 모든 거 다 마치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내가 가는 거,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슬픔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는 거는 예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정말 자유롭게 살았어요.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했어요. 사실은 환난을 당해야 될 존재인데 환난을 사실은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환난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해방 이후에 한 20, 30년 동안은 배가 고파서 육신적인 그런 고통을 겪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를 극복을 했어요. 근데 이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오고 있는 거냐? 영의 문제가 오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육신의 고통, 먹지 못하고 보릿고개 지나고 하는 그런 악한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걸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이걸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니까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환란이 지금 닥치고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말 그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이런 좌익 정부가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하며 심지어 신앙 영역에까지 우리 모두를 간섭하면서 우리의 영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생기면서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이럴 때 너무 영이 피폐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구나 이런 반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너무 좋습니다 하면 이건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좋습니다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이와 같은 그 좌익 공산주의와 같은 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핍박하게 될 때 영과 육이 피폐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이 이래서 피폐한 거예요. 이렇게 피폐하다 보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어라. 세상에 누가 이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어라. 근데 나를 믿는 거 핵심이 뭐예요? 내가 다시 온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공중에서 내가 다시 강림할 때 그때 너희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사실을 믿어라. 그래서 영적인 스트레스 속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좋지 않은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냐? 이런 추세를 앞으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추세를 앞으로 바꾸기가 어려워요. 왜 그래요? 성경 기록에 따라 누가 나타나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뭘 가지고 나타나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가지고 나타나서 사람들을 다 자기에게로 유혹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앞으로 바꾸기는 대단히 어렵다. 여러분에게 미안하지만 이게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위의 것을 자꾸 바라보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터에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꿋꿋하게 믿음의 삶을 싸우고 믿음의 전쟁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저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될 때가 우리 눈앞에 닥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지금 닥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아무리 스트레스가 있어도 절제를 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리면은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도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제를 풀어준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제가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어떻게 해요? 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일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 계시면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하셔야 돼요. 이런 분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안에 구원받은 분들, 이렇게 다가오는 환란이 우리의 몫이다. 우리에게 배정된 몫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당해야 될 그런 몫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옥죄면 우리가 영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거, 이게 우리의 몫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이거를 기대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이걸 이기고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다가오는 세상이 있다. 영원한 세상이 있다. 이와 같은 악한 자들과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세상이 있다. 영적인 수출에서 하나도 받지 않아도 될 그와 같은 세상이 온다.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위로자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그 위로자 성령님, 그 성령님의 타이틀이 얼마나 좋아요. 위로자예요. 위로자. 컴포터, 위로를 주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영원 무궁토록 내주하도록 주셨어요.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의지하고 위로자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충만히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